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긴 시간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셔서 우리가 여기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 설명을 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랑은 사랑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하는 장이 아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랑의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은사 경쟁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답으로서 12장과 14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답을 하는 부분 가운데에 주신 은사를 사랑 위에서 사용해야 함을 13장에서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13장은 사랑 자체가 주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가, 은사 사용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일반적인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이르는 한 가지 이야기, 즉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은 생명을 생명답게 바로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레위기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읽는 책이 제네시스, 창세기가 아닙니다.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고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레위기는 율법책이고 아주 딱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할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고 가장 먼저 가르치고 가장 먼저 외우게 한 책이 레위기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사랑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시고 또 오래전에 레위기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서 어떻게 이게 사랑일까 라는 고민을 하신 분들이 제법 계실 겁니다. 레위기는 지켜야 할 법들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레위기를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엄밀하게 살펴보면 그 율법, 그 법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어진 우리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그리고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사랑을 생각하고 정의할 때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투영시켜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그런 우리의 이심과 한계를 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의 몸을 사랑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말씀을 못 배웠거나 몰라서 드렸던 모든 사랑이 하나님은 그 사랑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레위기에 나온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다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받으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삶은 예배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밝혀두신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도 다섯 가지나 되는 제사를 가르치십니다. 이 다섯 가지나 되는 이 예배의 전신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제물과 함께 나아올 것을 요청하십니다. 예물을 들고 나아올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사랑은 예배를 통해 받으시고자 하는데, 그 예배는 반드시 예물과 함께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11조와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는 오늘날로 치면 주일날 드리는 주일 헌금이 됩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한동안은 부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했는데, 언젠가부터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1,000원? 옛날에는 헌금통이 돌아가면요, 헌금통에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그 헌금을 넣을 1,000원이 없으면 교회를 가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11초통도 TV 위에 어머니가 올려놓으셨는데 굉장히 11초통이 작았어요. 지금 소득으로 볼 때는 그 안에 지금 받는 11조를 다 채울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작은 11조통이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우리가 받는 용돈에 10원, 20원 정도를 넣기도 하고, 어머니는 생활비에 몇백 원이나 몇천 원 정도를 넣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두셔서 당신은 이런 사랑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았었어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돈이 없으시거나 돈에 미련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11조와 그 헌금이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워 그 말씀이 다시 전수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환원되게 해놓으신 구조더라고요. 사실 사람끼리 사랑을 표현할 때도 우리는 물질로 그 사랑의 무게를 가늠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간의 선물을 서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신 것 가운데 그 소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끔 사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받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레위기 11장에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의 본심이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땅에 지어진 동물들 가운데는 부정한 것도 있고 정한 것도 있구나. 그래서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정한 것은 가까이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초에 부정한 것은 짓지 마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 당시 인간들에게는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해 있지 않기 때문에 먹이사슬 단계에서 최종적 위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나 환경에 있어서 가장 이 배출이 안 되는 것을 먹을 동물들은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의 언어로 부정한 것, 정한 것으로 그어두시면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부정한 걸 결코 먹지 않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그때는 못 살았습니까? 잡히는 건 다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을 그 사랑의 율법책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로 만들어 놔두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으면서 그걸 항상 선과 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12장부터는 이렇게 쭉 나아가면서 어떻게 나옵니까? 가장 먼저 산모의 산혈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의 경우에 7일 동안 부정하였다가 7일 이후에는 정하니 그러나 그녀가 33일 동안 성소에 들어오지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옛날 사람들은 사내 아이를 낳는 것 부정한 것이 33일, 여자아이는요 앞에 14일에 뒤에는 66일이 되거든요. 여자아이를 낳으니까 남자아이보다 못한 존재를 낳았으니까 66일 더 부정한 거구나, 이렇게 다들 해석을 했어요. 참 사람들이 우매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표현을 하셨죠?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여자도 너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일어나, 너 몸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은 예배 드리는 거야, 나와, 이래서 아이를 낳고 그 상고로 힘들어하는 여인조차도 교회를 예배를 제사를 끌고 가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잘 아시고 남자를 낳은 아이 여자에게는 33일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7일과 34일을 나누어둔 건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7일까지는 완전 부정하고 그 나머지 33일 기간 가운데는 완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교회를 나와서 할례를 받고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자를 낳으면 왜 66일 동안이나 부정하다 하셨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몸이 과학이 밝혀지고 난 이후로 여자를 만드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주어야 하는 에너지가 훨씬 남자를 만드는 것보다 많이 미치기 때문에 지으신 당신께서는 그 자체를 잘 알고 계시니까 여자를 낳은 그 어머니가 그 몸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는 그 시간 이상이 걸리거든. 그래서 66일 동안 교회를 못 나오게 해주시려고 부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그와 같은 기준에서 보시면요, 너는 부정하니까 물에 가서 씻자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당하면 너는 부정하니까 저기 가서 또 깨끗하게 닦고 와야 돼. 그 모든 것이 굉장히 물에도, 물론 물도 많이 없었던 시절이고 씻고 사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자신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언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그 말씀을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만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려고, 바르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사람들은 온통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밖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공동체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들이 나옵니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17장 이후에서부터는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율법들의 특징은 대부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웃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죠? 이웃의 아내를 범하면 공동체의 근간인 기본 단위의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나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의 기본적인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윤리의식에 대해서 17장부터는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다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 빡빡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무심코 저지른 그 일 하나가 우리의 기초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는 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방송하는 방송을 본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요. 왜 이슬람 전체가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해서 나아가는데 그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가? 저는 서슴없이 아브라함의 책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갈을 받아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을 자기 방법대로 이루려 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을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던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까지 무려 13년간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입을 다무십니다.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윤리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매우 세세하게 몇 장에 걸쳐서 다루고 계신 하나님이 그 윤리를, 그 율법을 제정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지 모든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강압적인 언사이십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소유 중에 일부분의 수확을 멈추는 것입니다. 가지에 남은 열매를 버려두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밭은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물론 들어가는 자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명령을 합니다. 낫은 못 들고 들어간다. 소쿠리 안 된다. 레위기의 사랑의 원칙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식대로 사랑하려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들 어떤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흔히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은 무조건 오래 참고 무조건 온유하며,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쉽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면 그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물론 큰 범주에서 보면 하나님이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한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랑은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은사에 대한 과도한 자랑과 그 과시가 형제들을 실족해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켜 놓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12장부터 14장까지 이르기까지 그 은사들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위에서 사용함으로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고 지체들을 세워가야 하는 사랑임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13장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의 범주 같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반복해서 들으셨다시피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앞선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이르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었던 그 사랑이 아니 레위기가 첫 책이라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일반적인 원칙이고 13장의 사랑은 부차적인 사랑의 원칙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사용할 것을 15가지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표현이 15가지로 나누어져서 나옵니다. 먼저는 적극적인 표현 7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표현으로 8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긍정적인 7가지 표현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워가시고 계시는 가정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사랑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이 긍정적인 단어 7가지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13장 4절에는 두 가지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1번, 2번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3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4번 모든 것을 믿으며 5번 모든 것을 바라며 6번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7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4절과 6절과 7절에 7가지의 적극적인 사랑의 운용방법, 은사의 운용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조금 한동안은 이 단어들을 설명하면서 헬라어를 조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크로피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오래 참는다라는 건요. 참는데 잠시 참거나 한번 참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는 걸 이야기합니다. 마크로피메오의 단어의 뜻은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했을 때는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됩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형이상학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 아닙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은사인 은사가 사람들을 섬겨 나가는데 사랑으로 운영된다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그 사랑의 방법은 참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크로 피메오,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즉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이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못 참으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참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라고 하면 손을 안 드실 거기 때문에 참아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질문을 하면 항상 함정이 있다는 걸 이제 몇 년 동안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죠? 사람들은 흔히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늘 참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비추어보면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말씀 자체를 비추어봤을 때 못 참은 거래요. 왜죠?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며칠을 참은 것도 참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매번 자기가 참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내가 죽는 것. 그러니까 진짜 참은 사람은 참았다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죽었거든요. 내가 제물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 오래 참는다라는 건요, 한번 참는다거나 잠시 참는 게 아니에요. 참고 있었던 그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야 말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 일이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죄의 문제를 곁에서 기다리는데 그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몇 달? 그런 건 없어요. 주로 몇 년에서 시작해서 몇십 년씩 가요. 야곱은 14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 여기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은 사실 차원이 다른 오래 참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참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대화 속에서 내가 참았다라고 말할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렇게 참았는데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면요, 내가 정말 못 참는 사람인 것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설교를 안 들으셨으면 좋았을 걸, 그죠? 수모임할 때 이제 누가 내가 이걸 참았는데 하면 그 사람은 못 참는 걸 자기 스스로가 드러낸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지체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첫 걸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을 설교하는데 사랑을 설교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거울지, 맑고 밝고 화창해야 되는 것이 사랑인데 실제로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교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참 저 문제에 있어서 자유하시고 용감하시구나, 의지가 있구나. 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랑에 대해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을 것을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가야 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복되게 사업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온유라는 말이 야생동물이 자신의 기질과 성품은 그대로인데 훈련사에게 조련이 되어서 이제 그 힘을 주인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적 온유의 개념은 하나님의 훈련과 조련을 거쳐 그의 성품과 기질을 말씀을 순종하는 데 쓰여지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면, 그러니까 히브리어적 개념과 헬라어적 개념이 다릅니다. 물론 다르다고 해서 상반된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이 이전에는 내 중심이었다면 이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뀐 것을 뜻하는 것이 온유, 히브리어적 표현이었다면 이제 헬라어 온유라는 단어는 크레오티마이입니다. 크레오티오마이라는 온유의 뜻은 친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사랑은 무엇이라고 지금 일단 배웠습니까? 참는 것이라고 배웠죠. 참으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 질문을 다시 할게요. 참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답을 할게요, 그냥. 잠이 안 옵니다. 고통 속에 다음 날을 맞이하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의 다음 단계는 무엇으로 요구됩니까? 친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밝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은 사람만 친절로 넘어갈 수 있겠죠. 참았기 때문에 친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참지 못했다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다면 온유는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 안에서 운용하는 방법 두 번째가 바로 온유입니다. 친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진리 자체를 의인화했죠. 사람이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입니다. 이 말에 뉘앙스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조금 한 군데 갔다가 다시 돌아옵시다. 무엇을 할 때 가장 우리가 기뻐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대화의 내용에 우리의 기쁨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유의 증가나 직위의 안정 혹은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렇잖아요. 대화의 내용들이 온통 그것으로 들어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지금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한 가지 사실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살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그 진리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죄의 감옥에서 자신의 욕망의 감옥에서 나와 진정으로 존귀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뻐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그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체들이 존귀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애쓰고 힘쓰는 일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꿔 말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돕는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지나가고 노래할 때는 굉장히 쉬웠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단계 한 단계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 안에 끝나지도 않고 다음 시간 계속 연결되거든요.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이 사랑의 삶을 반드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좀 무겁고 부담스럽고 이래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요.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첫 번째 참는 것과 네 번째 모든 것을 참는 것이 같은 말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헬라말은 전혀 다릅니다. 앞에 오래 참고는 시간과 깊이를 말했지만 여기에서 참는다라는 이 말은요. 스테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 스테보는 덮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적당하게 덮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덮는다라는 겁니다. 뭐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그때 상대의 허물이나 약점 모든 부족한 부분을 다 완전하게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고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섬겨 나아가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덮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을 다시 기억하셔서 여보 이런 일이 있었죠? 안됩니다. 그죠? 다시 기억해서 끄집어내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는요. 모든 것을 믿는다입니다. 여기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 하면요. 덮어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서신서를 배우면 굉장한 충격에 빠지실 거지만 거기에 나오는 믿음도 용어 자체가 다른 언어를 선택하고 있는 걸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 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기 나오는 피스투스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한 금방은 눈에 띄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그분이 이루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영 부족하고 형편없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과 내 관계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져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지체로 살지만 관계가 형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 시선을 가지는 한 지체가 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믿으라고.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소망이 없지만 저 사람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나같이 소망 없는 인생도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응당 그의 삶 가운데도 충만한 사랑을 베푸실 테고 그의 삶도 바르게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모든 것을 바란다입니다. 여기 바란다는 헬라어 단어가 엘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사람의 모습을 바란다, 소망한다입니다. 엘피조라는 단어는 소망한다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하고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는 한 그 사람의 내일이 아름답게 빚어질 것을 내가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저 어디 가서 저래 가지고 사람답게 살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 사람을 보는 눈빛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부모인 내가 내 자식을 향해 그런 눈빛으로 사람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소망을 끊지 않고 끊임없이 이 자녀가 온전한 인생으로 세워가기 위해 애를 쓰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보는 한 이 관계는 끊어지거나 나빠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소망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면요, 우리 안에 착한 일하면 우리의 어떠함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빌립보서가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일하셔서 너희 같은 인생도 온전히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신다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만들어 가실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는 더 이상 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다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십니까? 그 말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가장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그의 미래를 다듬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오늘 보이는 그 한 지점에서 그를 보고 판단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영혼 속에서 그의 미래를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때문에.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견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휘포메노라는 단어인데 휘포메노의 본질적인 단어의 뜻은 수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람의 좋은 것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떼서 사랑하고 아닌 것은 배척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걸 잘 알아서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결혼을 표현할 때 결혼은 종합 선물 세트라는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참 지혜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종합 선물 세트를 먹어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 안에는 먹고 싶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한 반은 제가 볼 때 물론 우리가 그 당시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모든 게 귀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 반은 버릴 거고요. 반 정도만 먹을 게 채워져 있었어요. 지금 뭐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라는 거죠. 결혼이 종합 선물 세트라면 그 사람의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도 그리고 그 사람의 악하고 부족하고 죄된 모습도 함께 수용하는 거죠. 저는 축구선수 중에 호날두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 그 발만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그 기분 나쁜 성격, 미소 이런 거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골 넣고 세레머니 할 때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는 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견디고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이 드실 수 있죠. 어떻게 수용이 가능하지? 여러분, 휘포메노라는 이 말을 분해보면 여기에서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휘포는 뭐뭐 밑에고요. 헬라어적 의미가. 메노라는 말은 stay, 영어로 하면요. 거한다, 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합치면 무슨 말이죠? 그 사람 밑에 거한다 이런 말이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내 마음에 드는 부분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도 내가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온유해야 하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머리로 지체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한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갈 겁니다. 결국 우리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말씀 가운데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생명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생명나무에 붙어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성경에서 사랑을 말하고는 있지만 막상 이성간에 부부간에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걸 보면 많은 경우에 사랑이 구속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궁극적 목적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의 완성 아닙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그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시간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변화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긴 세월이 걸렸습니까? 저는 가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난 2년간 저보다 훨씬 빠르게 어떤 문제들을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중간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요. 회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걸어가는 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시키고야 마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사랑의 방법들을 가지고 또 추석 연휴 기간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은사들을 이 사랑 위에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잠시 말씀 이 일곱 가지 사랑을 떠올리시면서 또 한 주간 이 사랑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복을 달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바른 생명답게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 예배드립니다. 또한 명하신 대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르게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